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 한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우린 지난 시간 인생에 부는 폭풍이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 폭풍의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 가지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폭풍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 인생에 불러일으키는 폭풍이 있다고 살펴보았죠. 그러나 사실 인생에 부는 대부분의 폭풍은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빚어지는 일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쭉 성경 안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살펴보며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지만 인생들의 그 거짓과 이기심과 욕망으로 빚어진 폭풍 가운데 들어가셔서 당신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으시고 또 훈련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능력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가정 가운데 생긴 폭풍을 살펴보았죠. 이삭의 욕심, 리브가의 욕심, 에서의 욕심, 야곱의 욕심이 그 가정 가운데 폭풍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가정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아침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이르는 모든 드라마의 주제가 소위 말하는 막장일지인데 그것이 드라마만 안에 나오는 국한된 내용이라면 다행이지만 그 인간들의 욕망과 이기심이 얽히고 설켜서 풀어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르는 모든 가정의 현실은 이제 더 이상 드라마 가운데만 있는 주제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주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에 이 결혼한 사람들이 그 이혼율이 50%가 넘었다라는 건 이제 놀랄 일도 아니라는 것, 인간과 인간이 만난 곳에 평화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두 눈으로 목도하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그 인간과의 관계, 그 이기심과 욕망으로 상처받은 그 문제를 풀 수 없어서 헤어지거나 혹은 생을 스스로 마감함으로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가정에 얽히고 설킨 이 실타래처럼 복잡한, 아니 아무도 풀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 속에 들어가셔서 그 문제들을 푸시고 다시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덕에 이 네 명의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춤으로 이삭의 가정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을 우린 지난 시간 살펴보았죠. 그런데 그 폭풍 가운데 그 폭풍이 파멸의 폭풍이 아니라 은혜의 폭풍으로 바꿀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집의 아내였던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의 역할이 얼마나 컸던지 은혜의 폭풍을 은혜의 바람으로 바꿨죠.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남편 이삭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서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솔로몬,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솔로몬조차 그 잠언의 끝을 맺으며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좌지우지하고 나아가 한 나라와 한 민족의 주춧돌이 됨을 잠언 마지막 장을 통해 솔로몬은 밝혔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여자 한 명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했죠. 여기 리브가 그녀로 말미암아 영안이 어두워져 자기 욕망대로 살아갔던 남편 이삭이 바른 신앙의 걸음을 걷기 시작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라고 성경 창세기 서두에 밝히고 있죠. 돕는 배필. 이전에는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 흔히 사람들은 집에서 밥을 짓고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는 일에 국한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돕는 배필의 의미는 조금 더 깊은 데 있었죠. 성경이 말하는 그 도움은 영적 도움에 중심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중심이 흔들릴 때 먼저 리브가는 영적으로 돕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을 진행했죠. 그 덕분에 이 가정에 폭풍이 불었고 풍지박산이 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 태풍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던 리브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각자 바른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정기를 마련하게 한 장본인도 리브가 이 여자였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죠? 이삭에게. 여보, 이렇게 한 아이가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또 어떻게 그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불어닥친 이 폭풍을 통해서라도 남은 약혼만이라도 말씀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일들을 그렇게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80년대, 90년대를 봤을 땐 되게 여자분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니, 요즘도 마찬가지이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되게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이 먼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기가 되면요, 남자가 꼭 앞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의 신앙이 그 가정을 짊어질 만큼 온전하게 깊어지는 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의 가장의 역할을 온전하게 하는 그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발판의 역할을 여인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내 된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배우면서 그때 그 사랑장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래 참음과 긍휼의 사랑 덕분에 내 남편이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 얼마만큼 참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성경이 오래 참음을 정의하고 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의 그 잘못과 너의 그 허물을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모른다. 이러면 오래 참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1년을 참았는데 이제서야 너에게 이야기한다.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시죠?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지 않기를 바라지만 언제나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는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세월이 흘러도 말씀 안에서 변하지 않고 자기를 말씀 앞에 객관화시켜 자기를 비추어 보지 않은 나머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가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신앙생활을 좀 했다면 변해가야 한다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또 현 주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우리 인생을 오래 참으시듯이 먼저 오래 참음으로 내게 맡겨주신 남편을, 내게 맡겨주신 배우자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숙해 가도록 기다림과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리브가의 남편. 여러분, 리브가의 남편이 누구 집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도 긍휼과 오래 참음과 사랑이 필요했다면, 여기 아브라함만큼 출중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를 둔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야 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그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이삭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았지만 영성 훈련을 게을리함으로 그가 흔들렸죠. 여러분, 그때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영적 헬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일전에 창세기 2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돕는 배필의 한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돕는 배필 히브리 말로는 돕는 동의자, 돕는 반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실제로 돕는 배필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눈을 맞추다였죠. 기억나십니까? 한번 들은 설교가, 지난주 들은 설교도 이게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데 벌써 3년 전에 한 설교를, 그죠? 여러분, 돕는 배필의 본 의미는 서로 눈을 맞추다입니다. 눈을 맞추고 뭐 하겠습니까? 대화라는 거죠. 대화를 하는데 돕는 배필의 본질적인 의미는 돕는 동의자, 돕는 반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맞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한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모든 일에는 예스라고 확실한 조력자가 되어주는 것이고, 우리 주머니에 잠시 돈이 더 생기고 더 많은 이익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될 때는 노해야 하는 것이, 돕는 반대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부인의 역할, 남편의 역할, 배우자의 역할임을 생각해 보았죠. 여러분, 굉장히 갈등이 많으시죠. 그런데 오늘 한국 공직사회든 한국의 기업인들이든 남편이 부정한 돈을 가지고 왔을 때 아내들이 노하지 않아서 그들이 후일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미디어를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까? 하다못해 아파트 계약이나 땅을 살 때 다운 계약서를 적은 그때 노하지 못해서 정작 중요한 자리를 맡지도 못하고 가문 전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한두 번 봅니까? 여러분, 말씀은 예스 할 때 예스 해야 하지만 노 할 때 노 하는 것이 돕는 조력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노 할 때 노 하지 못했고 예스 할 때 예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 겁니다. 돈을 따라 걸어가서는, 세상의 성공을 따라 걸어가서 온전한 평안과 만족을 누린 가정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바로 서는 동기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폭풍 속에서 리브가가 영적 헬퍼로서 역할을 다시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그 맡은 역할을 감당함으로 무너질 뻔했던 그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여기까지는 지난주 그들 가정에 불어닥쳤던 그 은혜의 폭풍, 그 폭풍이 은혜의 바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역할을 그 아내가 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 뒤에 그들이 각자 바른 자리로 잡아 나아갔다. 자, 여기까지 거두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영적 훈련을, 영성 훈련을 게을리하고 자기 중심으로 산 삶의 후유증은 그대로 남아서 그들 자녀들에게 물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겁니다. 아프지만, 아프지 않은 이야기만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복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또 그 문제를 우리 삶 가운데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해 두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 이삭이 제 자리를 찾았죠. 그리고 아들 야곱을 불러서 무엇을 축복하고 무엇을 당부하고 있죠? 2절부터 5절까지는 자기 종족에게로 가서 아내를 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 질문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 때 당부했습니까? 맹세했습니까? 당부했습니까? 맹세를 시켰습니까? 자기 환도표 밑에 손을 넣게 해서 종 엘리에셀으로 하여금 맹세를 시켰습니다. 당부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종이 아니라 장본인인 아들 야곱을 불러놓고 그 장본인 본인의 결혼 이야기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더 크게 맹세를 시켜야 했는데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아들에게 부탁할 일이 아닙니다. 맹세를 시켜야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왜 이 아들을 불러놓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이 행간에 이것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밝혀놓는 거죠. 여러분, 이때 야곱은 이미 노년에 이른 나이입니다. 결혼 청년기가 훨씬 지난 나이라고 봅니다. 이들 부자지간에 이 긴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대화가 없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맹세시키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 부끄럽게 산 자신, 그리고 그 아들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져 가지 못할 만큼 지난 날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은 배경, 이 모든 것들이 작용해서 지금 일방적으로 맹세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삭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밖에 풀 수 없는 모습을 대면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로 가면 열버집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로 가면 더 열버집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아브라함의 가정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믿음이 출중하다고 해서 내 믿음이 100% 자식에게 전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잖아요. 예컨대 아브라함의 손자인 에서, 이삭의 아들인 이 에서가 자기에게 불어닥친 이 태풍 가운데 자신의 문제를 깨닫죠. 그런데 에서의 한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그가 해결책으로 내어놓은 것이 새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이었죠.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는 에서를 우리는 봅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욕망의 문제를 발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했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이미 얻은 두 아내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의 계열 가운데 여인을 데려와 셋째 아내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직시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푸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의 문제도 보고 교육자들의 문제도 보고 중직자들의 문제를 봅니다. 문제를 직시하는 건 모두가 동일하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푸는 방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대응 방식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사사기 시절에 사사기가 마지막으로 내려가서 결국 하향곡선에 정점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운니엘로부터 시작되었던 사사들, 그러니까 삼손에 이르기까지 어느 사람 한 명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자기 삶이 복되게 사는 것, 다만 이 땅에 평화가 존재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맡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만 하면 사실 우리 삶의 복은 그대로 주어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성숙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 더 큰 지혜이고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 부모가 그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보지만 문제를 푸는 방법을 모르는 에서의 한계를 대면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다른 아들이었던 야곱은 어떻죠? 여러분, 야곱은 그 한계를 여실하게 드러내는 사람 아닙니까? 곧 있으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까지 할아버지를 통해 아버지를 통해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자기 삶 속에 적용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가 긴 세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얻기 위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하는 삶을 성경은 조목조목 다 기록해 두었죠.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이 두 명의 아들이 이처럼 신앙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달리 자녀들에게 완전한 신앙의 틀을 심어주는데 이삭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압니다. 그러나 한계를 지니고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이 그 가운데 또 뚫고 들어가셔서 일하십니다. 일을 하셔서 그들이 복받는 삼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기왕이면 그들이 일평생 자기 구원만을 완성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생명들을 바로 세우고 자기와 함께하는 인생들의 그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내용들을 새롭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가치로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허구 많은 인생들이 자기 욕망, 자기 이기심, 자기 잘됨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생명답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부모된 사람들은 자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신앙의 틀을 바르게 심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좀 추상적인 말씀의 내용을 전달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저도 평생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자녀들조차 부모로부터 믿음의 내용들, 온전한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들을 만난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번 고민했습니다. 왜 교회가 이 일에 실패했을까?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이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초등부 교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고등부 시절에도 교사를 했고 대학부 시절에도 교사를 했고 청년부 시절에 교사를 했어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 대학부 리더, 이제 교육자까지 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서 거의 반평생을 교회와 함께 걸어왔죠. 여러분, 교회가 이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지난 한국 교회 역사 100년 동안 썬데이 스쿨은 여기에 목숨을 걸고 더 세분화시키고 더 온전하고 더 많은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이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썬데이 스쿨의 문제점은 이미 한계를 드러낸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썬데이 스쿨을 멈추겠다는 건 아닙니다. 교회 학교가 해야 하는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노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직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교회에 근 500만이나 되는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지 오래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행해진 교육을 받았지만 그들이 교육을 받은 사람답지 않게 교회를 등져버린, 그러니까 오늘 계신 교회의 숫자를 통해서도 이미 우리는 성적표를 받아들인 지 오래되었습니다. 뭐가 문제죠? 아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부모가 자기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이걸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는 이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에서와 야곱의 삶 가운데 일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지 못한 나머지 그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폭풍을 만나거나 큰 환란에 부딪혀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드디어 자기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드디어 다시 하나님 그분을 찾고 예배하며 자기 구원을 다시 완성해 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일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주님을 일찍 알고 주님 안에 거하며 걸어간다면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저보다 많은 교회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행해진 모든 교육은 다 받고 지낸 케이스 중에 한 명입니다. 20대 때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30세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께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제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인생의 반이나 되는 시간들을 말이죠. 만약에 저희 집 아이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길을 좀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저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서라도 울면서라도 말릴 겁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면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그분께 온전히 인생을 의탁한다면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만나는 다른 인생도 참 생명의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거거든요. 자신들의 생명은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에 그 아이들이 사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의 신앙의 틀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것을 못 심어준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한계를 가지지 않고 어린 시절부터 바른 신앙의 틀을 배웠더라면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통해 더 크게 역사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기를 애써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할 때 실수하고 다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정말 인생을 후회하면서 살 날이 오게 됩니다. 내 자식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모습만 자꾸 닮는 걸 보면서 절망하며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의지를 드려 결단해야 합니다.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불러 맹세시켰듯이 우리도 그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틀을 심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어느 날 갑자기 다 큰 자식들 불러놓고 맹세시킨다고 해서 그 자식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하나님 도움을 구하며 지금부터라도 그 자식들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물론 어릴 때는 아이들과 대화가 다 됩니다. 그죠? 이 아이들이 알죠? 부모가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아니, 자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사달라고 하면 제가 한 번씩 되물어요. 내가 왜 그걸 니한테 사줘야 되냐고. 굳이 니가 갖고 싶으면 니가 가서 돈을 벌어서 사면 안 되겠냐고. 제가 욕심을 부리거나 이기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이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배워야 하고 만족을 배워야 하고. 그런데 부모의 밑에 있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대화가 되지만 10살만 넘기 시작하면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까? 20살 넘으면 진지한 대화가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문제가 뭡니까? 자식들의 언어를 모르는 부모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부부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도 같은 취미를 가지지 않으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들의 취미를 나의 취미로 삼지 않으면 아이들과 대화하기가 힘듭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혹여 방향성을 제대로 가로막지 못해서 세상 문화에 열광한다. 같이 열광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읽는 책 같이 읽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보는 영화 같이 봐줘야 합니다. 그들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라도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아버지가 생각하는, 어머니가 생각하는 바른 신앙의 틀을 그들의 언어로 다시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어릴 때 그 일을 못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을 쓰고 있잖아요.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다고 해서 대화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특별히 요즘 자라나는 중2, 요즘 중2에서 더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중2를 보고 한동안 사람들이 외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들 20대가 되면 다들 자기 언어를 씁니다. 자기 관심사만 이야기합니다. 진지한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로 놔둬야 합니까? 세상 문화에 젖어있는 그들을 그 환란과 고통의 폭풍을 만나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둬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언어를 알아듣기 위해 그들의 취미 속으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다못해 매일 한 장씩 편지라도 써야 합니다. 아니 매일 한 통의 문자라도 보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걸어가게 하기 위한 유산으로 우리 여백 성경을 샀잖아요. 여백 성경을 사서 내가 깨달은 말씀의 내용들을 옆에다 좀 적고 아버지는 이런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내 삶에 이렇게 적용시키고 나아가기를 애쓰겠다라고 적어봅시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한 권 우리 손에 주어져서 우리 아이에게 전수만 될 수 있다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성경은 늘 말합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한계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이 한계를 넘어서자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 한 가지를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비록 이삭과 손자 야곱에게 100% 전수는 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그 애쓴 삶의 본을 남겼을 때 이 손자나 아들이 흔들릴 때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가 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자녀들이 내 신앙을 100% 이어받냐 안 받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신앙의 본으로서 나의 삶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분명히 흔들릴 겁니다. 그때마다 또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삶은 영상처럼 그들의 머릿속에 한 컷으로 기억되고 각인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모든 인간들의 삶은요, 긴 영화처럼 또 책 한 권으로 기록되는 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로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기록됩니다. 아, 그 사람 사기꾼이야. 아, 그 사람 정말 신실해. 모든 인생의 삶은 거의 한 문장으로 축약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몇 커트입니까? 몇 문장입니까? 아니, 그냥 한 단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실족할 때 넘어졌, 그리고 유혹 속에서 내 아버지 그분을 떠올리면 어떤 커트가 나타나게 해야 합니까? 고통과 환란의 순간에 내 어머니를 기억하면 어떤 커트가 나타나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애썼던 내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썼던 내 어머니, 여러분 만약에 그 한 커트만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남겨질 수만 있다면요, 이 자식들이 커가면서 몇 번을 넘어진다 한들 그 본을 딛고 반드시 일어설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남긴 이 본 덕분에 이삭과 손자들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들 또한 이 본을 따라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왕 하나님을 믿을 바에, 안 믿을 거면 모르겠지만 일평생 주님을 믿고 살아가겠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아름다운 멋진 아브라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킴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아름다운 한 컷, 아름다운 한 문장으로 남겨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피아노 반주에 맞춰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한 것으로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실수는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잠시 애썼던 그 모습이 우리 자녀의 머릿속에, 우리 자녀의 삶의 좌표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시면 좋겠습니다.